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 아조스탈 제철소 안에 고립된 우크라이나군이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AP통신은 아조스탈 제철소 내 우크라이나군 소속 아조우연대 지휘관이 데니스 프로코펜코 씨의 부인 카테리나 프로코펜 씨가 남편과 전화통화 뒤 병사들의 이 같은 의지를 전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카테리나 프로코펜코 씨는 그들은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싸우겠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코펜코 씨는 남편과 병사들이 오로지 기적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오늘 아조스탈 제철소 내 방어부대에 대한 차단이 계속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은 항공 지원을 받으면서 제철소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공격 작전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일인 5월 9일 이전에 아조스탈 제철소를 포함한 마리우폴을 완전 장악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오늘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정보 브리핑에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아조스탈 제초소를 장악해 마리우폴을 완전 점령하려는 러시아의 새로운 노력은 오는 9일 전승기념일 행사와 우크라이나의 상징적 성공을 원하는 푸틴의 열망과 긴밀히 연계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노력은 러시아군의 병력과 장비, 탄약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조스탈 제철소 내 우크라이나군의 항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군의 손실은 남부 돈바스 지역 내 작전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는 데 지속적인 어려움을 야기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AP통신 등은 어제 임명해 미국 정보관리 임용해 지난달 우크라이나의 미사일에 격침된 러시아의 미사일 순양함 모스크바호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해당 군함에 위치된 다양한 범위의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는 이 같은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모스크바호 격침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측에 특정 타격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해당 선박을 타격하려는 우크라이나의 결정이나 그들이 이행한 작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또 우리는 해당 선박을 타격하려는 우크라이나의 의도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해군 선박을 추적하고 타격할 수 있는 자체 정보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과 일본이 두 나라 군대의 합동 훈련을 쉽게 하는 원활화 협정 체결의 틀에 합의했다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밝혔습니다. 존슨 총리는 어제 런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뒤 이같이 밝히며 관련 협정에 따라 두 나라가 보다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활화 협정은 일본 자위대와 타국 군대가 서로 상대국에서 연합훈련 등을 할 때 법적,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특히 상대국을 방문 중인 군 관계자의 죄에 대한 형사 재판권을 명확히 하고 장비와 물자 반입과 관련해 관세 등을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일본은 동맹인 미국을 제외하고 호주와 지난 1월 처음 원활화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인 OCA는 오는 9월 10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19회 아시안게임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의 이번 결정은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다시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OCA는 오늘 성명에서 아직 새로운 개최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다며 중국 올림픽위원회와 항저우시 등과 논의를 거쳐 가까운 장래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CA는 항저우시가 국제적 도전들에 불구하고 경기를 적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매우 준비를 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유행병 상황과 경기 규모 등에 대해 조심스럽게 고려한 뒤 모든 이해 당사들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 내렸다고 OCA는 설명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소속 9개 나라와 미얀마 군부 고위급 대표가 오늘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미얀마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가 주관하는 이날 회의에는 외부 파트너로서 유엔 내 산하조직과 다른 국제조직들도 참가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4월 미얀마 내 폭력 사태의 즉각적 중단과 건설적 대화 등을 골자로 한 미얀마 군부와 아세안 간 5개 항 합의의 일환으로 이뤄졌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미얀마 군부가 이 합의 이행에 소극적인 자세를 일관하자 지난해 10월 이후 미얀마 군부 지도자에 대한 영내 주요 행사 초청을 배제해왔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6일 금요일 VOA 뉴스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방문에서 확장 억지 약속과 북한 문제가 중점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할 미 백악관의 축하 사절단 8명 가운데 한국계 인사 4명이 포함됐습니다. 오는 10일 취임하는 윤석열 차기 한국 대통령은 VO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미국과 안보를 넘어선 포괄적 동맹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제재 체제하에 비핵화를 유도하고 상응하는 경제 지원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다 오후에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평안도와 황해도 오전까지, 함경도는 오후까지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도에서 3도, 낮 최고 7도에서 2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확장 억지 약속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로 예정된 한국과 일본 순방에서 북한 문제를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룰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There's no question that North Korea is going to be on the agenda when he visits South Korea and Japan.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서 새롭게 선출된 한국의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 양자 회담을 가질 것이라며 북한이 의제에 오를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한일 정상들은 중요한 안보 관계를 심화시키고 경제적 유대를 증진할 기회를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다른 공동의 도전을 논의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다수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포함해 북한의 지속적인 영내 불안정한 행동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확장 억지력에 대한 약속이 철통 같다는 점이 포함된다고 사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In light of North Korea's continued destabilizing actions in the region, including the test launch of multiple intercontinental
이런 발언은 북한의 핵실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백악관이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대통령의 어떤 순방에서도 늘 그렇듯이 당연히 안전 진단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몇 주 앞으로 다가온 순방과 관련해 그건 우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별도로 일본에서 쿼드 회원국 정상들과 회동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방일 기간 중 호주와 일본, 인도, 미국으로 구성된 쿼드 정상들과 만나게 된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정상급 쿼드 회동을 출범시키는 역사를 만들었고 이번 정상회의는 그것의 연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ile in Tokyo, the president will also meet with the leaders of the Quad grouping of Australia, Japan, India, and the United States.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모두 이 지역 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은 당연히 논의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편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방일 기간 중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지원하고 러시아의 책임을 묻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러시아에 대해 미국이 부과한 전례 없는 제재와 수출 규제에 한국과 일본이 동참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백악관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할 축하 사절단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부통령 남편이 이끌 8명의 미국 사절단에는 4명의 한국계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일 서울에서 열리는 윤석열 한국 새 대통령의 취임식에 파견할 공식 축하사절단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인 세컨드 젠틀맨 더글러스 에모프 변호사가 이끄는 8명의 축하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컨드 젠틀맨은 미국 권력 서열 2위인 부통령의 남편을 지칭하는 말로 부인인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2021년 1월 취임한 이후 에모프 변호사가 외국 정상 취임식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외국 순방에 나서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축하 사절단에는 크리스토퍼 델코소 주한 미국 대사대리와 마틴 월시 노동부 장관, 아미베라, 메릴 스트링랜드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토드 선혜김 법무부 환경 천연자원 담당 차관보, 린다 희정심 대통령 경제분야 인사담당 특별보좌관, 유명 소설작가인 이민진 작가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사절단에는 4명의 한국계를 포함해 한국과의 인연과 교류를 이어온 인사들이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아미베라 민주당 의원의 경우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미국 의회 내 한국 연구 모임인 코리아 스터디 그룹의 공동 의장을 역임하는 등 의회 내에서 한국과 관련해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의원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한국 전 참전 용사인 아버지와 한국계 어머니를 둔 메릴린 스트링랜드 의원은 지난해 의회에 입성한 뒤 한국계로서 이산가족 상봉과 종전선언 등 한반도 관련 문제와 입법 활동에 주력해왔습니다. 워싱턴 DC 법무차관을 지낸 토드 선혜김 차관보도 한국계로 법무부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국정의제 중 하나인 기후변화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며 린다 희정심 특보도 한국계 이세로 백악관에서 경제분야 정부부처에 정무직 인사를 채용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제시대 차별받고 어려움을 겪었던 제1한국인의 일대기를 다뤄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높은 판매고를 올린 소설 파친코의 작가 이민진 씨도 민간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이번 축하사절단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의 새 대통령 취임식 때 고위급 인사를 파견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해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식 때는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식에는 콜린 파월 국무장관 등이 각각 참석했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이 VOA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새 정부의 미한관계 발전 방향과 대북정책 기조를 소개했습니다. 미국과는 안보를 넘어 첨단기술, 보건, 기후변화 등에 협력하는 포괄적인 동맹관계를 구축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비확산 원칙과 제재 체제를 유지해 비핵화를 유도하는 한편 이에 상응하는 경제지원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한국어 서비스의 이동혁 국장이 윤 당선인을 인터뷰했습니다.
먼저 한미동맹에 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한미동맹이 올해로 69주년을 맞았습니다.
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가치 공유를 바탕으로 한 동맹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미동맹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1953년 6.25 전쟁 중에 한미 상호 방위조약 체결을 시작으로 해서 한미동맹의 역사가 벌써 72년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군사적인 안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 안보, 기술 안보, 이제 심지어는 인권 안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대국의 안보가 훼손될 때 최선을 다해서 서로 돕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안보 개념이 한미동맹 역시도 군사적인 안보에서 벗어나서 경제, 첨단 기술, 공급망, 국제적 글로벌 이슈인 기후 문제, 또 보건, 의료 이런 모든 부분에서 어떤 포괄적인 그런 동맹관계로 확대 격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네. 앞두고 계신데요. 네. 회담에서 이루고자 하는 성과까지 꼽으신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서 구두 협의하고 약속한 내용들이 있는데 좀 더 내용이 더 보강이 되고 그때 좀 빠진 부분들이 더 좀 보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그 쿼드 그 워킹 그룹에 관해서 이제 백신 문제만 작년에 논의가 됐는데 기후 문제라든지 첨단 기술 분야까지 워킹 그룹의 참여 활동 범위를 좀 넓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또 군사 안보 역시 과학 기술, 첨단 기술에 의존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서 한미 간에 조금 더 밀접하게 협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역시도 미국의 정책을 공감한다. 우리도 함께 하겠다. 이런 것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미국과 함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좀 선도적으로 해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합리가 세부 현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전시 작정권 전환에 관한 질문인데, 한국 내 일각에서는 전시 전환이 최대한 빨리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입장이 있으신가요?
전시 작정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제 한미가 연합작전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작전 지휘권을 우리가 가져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군사작전을 하는 데 있어서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정보입니다. 적에 대한 정보. 그래서 일단은 전쟁이 발발하면 아마 미국에서 상당한 정도의 이런 전략 자산들이 이제 한반도에 이제 배치가 전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상당한 정도의 감시 정찰 능력을 확보를 해서 연합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정보력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보를 미국보다 우월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감시 정찰 자산을 확보를 하고 그 시스템을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좀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핵에 대해서 그 투발 수단인 그 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어 체계를 더 고도화시키는 것이 일단 좀 필수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더 준비가 되면 굳이 미국도 작전 지휘권을 한국에 넘기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작전 지휘권의 소재가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전권 전환을 지금의 진행 속도보다 더 빨리 할 필요는 없다고
그러니까 빨리 하려면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작전 지휘권의 귀속을 어디에다 두느냐의 문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명분이라든가 뭐 이런 이념 이런 거로 결정되는 문제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 핵 문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네. 북한 핵 문제가 남북관계 또 미국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렇습니다.
핵 문제 해법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대단히 어려운 문제죠.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NPT, 핵의 이 비확산 체제를 지금 대부분은 그것을 동의하고 하나의 규범으로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데 북핵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계속 확장 억제가 이제 강조돼 왔고 우리가 이 확장 억제에 더 깊이 더 미국과 더 내밀하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면 틀림이 없고 또 우리나라나 미국의 이 조야나 학계에서도 과연 이 확장 억제가 우리 한국 입장에서 미국의 그 핵우산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국민들이 과연 이 확장 억제에 대해서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대안으로 뭐 핵 공유라든가 특히 우리나라 같으면 전술핵 재배치 문제도 논의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핵 비확산 그 체제를 저는 존중하고 그래서 하여튼 확장 억제를 더 강화하고 우리의 그 미사일 그 대응 시스템도 더 고도화하고 안보리의 그 대북 제재도 일관되게 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북핵 대응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그때 편의적으로 자꾸 바꿔서는 안 되고 일관된 그 시그널과 메시지를 줘야 되고 북한이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뭐 핵을 포기한다든가 또는 핵사찰을 받는다든가 어떤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단행을 하게 되면 북한의 경제 상황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 점검을 해서 준비를 해놓을 생각입니다.
예. 네. 지난 2019년 2월 네. 미국과 북한 간 그 하노이 정상회담 네. 결렬된 이후에 네. 사실 북한 핵 협상은 지금 중단된 네.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대치 상황을 해소하고 네. 그 대북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 혹시 그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만나는 거를 굳이 피할 이유는 없고요. 예. 그러나 상호 간의 실무 협의를 통해서 만났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결론을 그 남북한 국민들에게 또 우리를 지켜보는 외국 국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딱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모르지만 그냥 만나서 아무 성과가 없다든가 또는 뭐 보여주기식 성과만 있고 그 비핵화라든가 또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실질적인 결과가 없다면은 북한의 비핵화, 남북관계의 진전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다만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그 문화, 체육 이런 교류는 좀 원활하게 해야 되지 안 되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만나시는 데 대한 어떤 전제 조건 같은 건 있으십니까? 북한이 먼저 취해야 될 조치 같은 거.
글쎄 그거는 이제 실무적으로 좀 협의를 해봐야 되겠죠. 네.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 인권 문제라는 것은 그 보편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권이 있고 어떤 사람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고 그렇다면 그거는 인권이 아니죠. 정치적으로도 내 편에 속하는 사람의 인권은 존중돼야 된다고 하고 무한히 존중돼야 되고 내 반대편에 정치적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인권을 무시해도 좋다 하면 그거는 인권이 아닙니다. 북한이나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인권이 집단적으로 침해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공조해서 대응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계속 해온 일이고 전 세계가 지향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차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꼭 그것을 북한 인권 문제에 한정할 필요 없이 전 세계에서 집단적인 어떤 인권의 무시 또 침해가 공권력이나 어떤 정치 세력에 의해서 자행될 때는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은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를 존중하는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의회에서는 그 네.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네. 대북 방송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대북 정부 유입 활동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활동을 지원하는 그 활동들을 많이 벌이고 있는데요. 네, 네. 혹시 한국 정부 차원에서 그런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대북 방송이라든지 또는 뭐 북한에 이제 기부를 통해서 보내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 정부가 이거를 법으로 좀 많이 금지를 해놨는데 그것이 접경 지역 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닌 이상은 그건 좀 잘못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부 차원의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민간 차원에서 벌이는 그런 인권 운동을 북의 눈치를 본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그거는 온당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미한 동맹과 대북 정책에 대한 구상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VOA 한국어 서비스 이동혁 국장이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서욱 한국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 방어에 대한 굳은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두 장관이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두 장관이 어제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했고 미한 동맹의 억지력과 방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스틴 장관은 확장 억지를 포함한 모든 범위의 미군 능력을 활용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굳은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오스틴 장관은 또한 서 장관이 성공적으로 국방장관 임기를 마친 것을 축하하며 그의 지도력 아래 미한 동맹이 강화됐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5일 오스틴 장관과 서 장관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하루 만에 통화를 하고 미한 동맹의 굳건함과 양국 국방당국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최근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 한국 등과 협의에 나선 것은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한반도 긴장 고조를 피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해석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바라지만 중국을 움직일 지렛대가 없는 상태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잔 솜튼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은 5일 VOA에 중국이 최근 미국과 한국 등과 잇따라 대북협의에 나선 것은 한반도 긴장고조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I'm sure that the Chinese government is worried about the potential for things to go in a worse direction.
중국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지속하고 핵무력 강화 등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는 가운데 한반도 상황이 잘못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사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모색하는 중이라는 진단입니다. 손튼 전 차관보대행은 중국이 북한을 향해 위기를 일으키지 말라고 설득하면서 서울과 워싱턴도 위기를 일으키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한국을 방문 중인 중국 외교부의 류 샤오밍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또한 어떤 국가도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서는 안 된다며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중국의 기존 입장도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거듭된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하는 가운데 류 샤오밍 대표는 지난 3월부터 미국, 러시아, 유럽 등을 방문하며 북한 문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중국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이유로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I think the flurry of Chinese diplomatic activity is due to their not wanting
미국과 한국이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더욱 긴밀히 협력하는 것을 막아보려고 중국이 더욱 수세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추가 배치할 경우 자신들의 군사 역량을 저해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긴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워싱턴은 베이징에 북한의 협상 복귀와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억제를 위해 대북 영향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을 것이라고 리스 전 실장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면서 중국 역할론에 대해 회의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전직 관리 등 워싱턴의 다른 전문가들도 대체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인정하면서도 중국의 긍정적인 역할 가능성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중앙정보국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수미테리 우드로 윌슨 센터의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현재 미국과 중국 모두의 북한 문제는 주요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I honestly think North Korea is not a high priority for Washington or Beijing.
워싱턴과 베이징 모두 국제 현안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 국내적으로는 경제 문제 등으로 인해 북한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 입장에선 지금 외부 여건이 추가 도발에 좋은 상황이라면서 향후 몇 주, 몇 달 안에 미국과 중국 모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시험이나 이를 확장하는 것을 막을 수단이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테리 국장은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에 동참하고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경우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 문제에 변화를 주도록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테리 국장은 또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대해서도 그것을 온전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며 미국은 중국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제재 완화, 경제 지원, 관계 정상화에 초점을 맞춘 협상 테이블로 북한이 복귀하도록 설득해 줄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과의 긴장된 양자 관계 때문에 미국의 요청에 반응하기를 주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I think China is looking at the bilateral US-China relationship.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중국은 신장 자치구 인권, 홍콩 자율권, 타이완 문제 등 중국의 우려 사안에 대해 미국이 목소리를 덜 높이기를 바라며 그럴 경우 기후변화, 북한 문제 등 다른 현안에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류 샤오밍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는 지난달 워싱턴에서 국무부의 웬디 셔먼 부장관, 성김 대북특별대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커트 캠벨 인도태평양 조정관 등과 만나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면서 타이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중국 관리가 미국 측에 타이완 문제를 언급한 것에 주목하며 미국이 타이완 문제에서 양보하면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 협력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직 관리들은 이러한 접근에 무게를 두지 않았습니다. 수미테리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타이완, 북한 문제를 연계한 전략적 협상이나 타협을 시도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이는 중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육자회담 재가동을 제안할 경우 대북 외교가 장기간 교착 상태인 상황에서 누구라도 어떤 진전을 이룰 수 있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테리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과잉 대응하거나 북한의 대화 테이블 복귀를 위해 제재 완화나 종전 선언 등 섣부른 결정을 하지 말고 냉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튼 전 차관보대행은 중국엔 타이완 문제가 주요 사안이라며 현재 미중 소통 채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 관리들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타이완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우려를 표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대북셈법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중국은 북한의 거듭된 유엔 안보리 위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확대, 한국에 대한 핵 선제 공격 시사 등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이런 냉소적인 침묵은 우리가 오랫동안 의심해온 사실을 말해준다며 중국은 이제 북한이 영구적인 핵 보유국이라는 사실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또한 북한과 동맹을 맺고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는 중국은 이제 한국을 위협하고 미한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북한의 노력을 가치로 여길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허드슨 연구소의 패트릭 크론인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자는 중국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동에 반대한다고 천명하면서도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선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한국의 자의적 방어 조치에 대해선 신속하게 항의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크론인 석자는 서울과 워싱턴은 북한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미사일 시험과 핵 위협에 대응해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다행이다면서 이런 협력을 통해 북한의 증가하는 미사일과 핵무기 능력을 저지하는 데에 중국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 설득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한일 3국 협력이 필수라고 에드윈 퓰러 헤리티지 재단 아시아연구센터 회장이 말했습니다. 퓰러 회장은 5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미사일이 한국은 물론 일본, 심지어 미국 본토까지 닿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 새 대통령 취임 직후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서는 대북 공조와 중국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미한 동맹이 안보 동맹 이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지난 1973년 워싱턴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을 설립한 퓰러 회장은 미국 내 대표적인 아시아 전문가로 꼽히며 특히 지금까지 100차례 넘게 한국을 방문하며 미한 간 가교 역할을 해왔습니다. 퓰러 회장은 미국의 정통 보수주의 가치를 전파하며 워싱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남성 50인,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보수인사 100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하셨습니다.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 또 어떤 대화를 주고받으셨습니까?
Then we had a very, very good in-depth discussion and made, I think,
윤 당선인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고 실질적인 부분을 서로 지적했습니다. 당시 윤 당선인이 5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소식을 바로 접한 직후였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기뻐했습니다. 이번 미한 정상회담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요.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깊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헤리티지 재단 설립자로서 기업이 얼마나 정부로부터 자유로운지를 보여주는 헤리티지 재단의 세계 경제자유지수에서 한국이 17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둬 매우 기쁘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두 나라 모두 과세와 규제에 대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는 데 공감했고요. 윤 당선인이 자유경제와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활동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훌륭하고 실질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윤 당선인이 출범 직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한국이 바이든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지가 되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가 크다고 하셨습니다.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무엇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It was important for me, for us to know that Joe Biden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n his very first trip to Asia.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국가의 첫 순방지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두 정상은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도쿄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서울을 방문한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합니다. 일단 두 정상이 만나면 군사적 결속력뿐 아니라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협력관계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 대통령은 분명히 중국에 대해 논의할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계속 도발에 나서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의 건설적인 협력 방안 모색이 포함될 겁니다. 북한 지도자에게 무력 도발은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또 마침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에 대한 상원 외교위의 인준안 가결 소식도 있었는데 고무적입니다. 골드버그 신임 대사는 지난달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목표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고 또 우리의 동맹 한국에도 이 점을 다시 언급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지금 미한 관계와 동맹 수준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I think the current relationship under Moon Jae-in has been good.
문재인 현 대통령은 이곳 워싱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좋은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고 그런 관점에서 이후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행정부가 해야 할 일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분명 대북 접근법은 달라질 것입니다. 문 정부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도쿄에서 열리는 이번 쿼드 정상회담이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미국과 한국의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인도 등 쿼드의 다른 회원국들에게도 한국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쿼드와 관련해 아주 긍정적이며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쿼드 참가국이 아닌 한국이 할 수 있는 현재 또 미래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Well, I think in the meantime, as kind of a collaborator and a close ally of
당분간은 협력자, 가까운 동맹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국에는 빠른 시일 내 한국이 쿼드의 정회원국이 되기 바랍니다. 쿼드가 다섯 개국 모임인 퀸트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이든 협의체에 한국을 포함한다는 것이 아시아 전체를 위해 중요합니다. 현재 미국과 미묘한 관계에 놓여있는 중국에게 그들이 지향하는 것과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협의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전략적 이해와 정부의 형태, 국민의 참여 공유 등이 쿼드의 특성이고 퀸트가 되더라도 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미한 동맹을 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시대에 맞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이 안보 측면에서의 동맹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맞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Well, I think you're absolutely right. The alliance has to be more than security. Security undergirds everything else and is
맞습니다. 동맹은 안보 이상의 것이어야 합니다. 안보는 다른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기반이고 성장 관계를 구축하는 기초가 됩니다. 이제는 경제적으로 접근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미국이 삼성, 한화, 현대 등 한국의 굵직한 글로벌 기업과 경제적 상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기후변화, 환경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원전 협력에 대한 양국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주요 정책 분야에서 두 나라 간 동맹을 강화할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또한 북한 문제에도 건설적이고 공동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북한이 올해에만 미사일 14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외교적 관여보다 수위를 점차 높이는 군사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I think this is a case where U.S., ROK, and Japan. Ought to be bringing us very close together.
미한일 간 긴밀한 협력과 공조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공격적으로 개발해온 핵 역량뿐 아니라 방금 질문한 미사일 발사라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아주 예전에 제가 서울을 방문했을 때는 서울 시내 호텔에서 밤마다 주의를 주었습니다. 반드시 창문 커튼을 닫아야 한다고요. 호텔방에서 새나가는 불빛이 북한의 목표물이 될 수 있다면서요.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시절은 지나갔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물론이거니와 일본, 심지어 미국 본토까지 북한의 미사일이 닿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세 나라 간 긴밀한 협력, 단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문제 대응은 3국 간 공조에서 시작됩니다.
대북 다자간협력을 강조하셨는데요. 일본과 한국은 오랜 세월에 걸친 역사적 문제로 갈등의 골이 깊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에게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I pointed out particularly to my Korean friends that we
저는 특히 한국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과 일본 간 역사적 도전, 그 기억에 대해 공감하고 함께 눈물 흘린다고요.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더욱 그렇다고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또 제 한국 친구들에게 이 점도 상기시켜 줍니다. 미국 역시 일본과 진주만 공격을 시작으로 꽤 구체적인 갈등이 있다는 점을 말입니다. 제가 수년간 주장해온 부분은 미국을 중심으로 아주 가까이 한쪽에는 한국을, 다른 한쪽에는 일본을 밀착시켜 세 나라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하는 시점이 왔다는 것입니다. 깊은 역사를 이해하고 이제 정말로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외교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대화 거부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만 돌파구 마련을 위해 바이든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I have great admiration for some of the people in the Biden administration, particularly for
저는 바이든 행정부의 관리들, 특히 호주와 영국, 미국의 안보협의체인 오커스 협상에 나선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을 좋아합니다. 이런 협의체를 어떻게 긍정적인 방식으로 작동시키고 효과를 내는지 알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 국방부, 국무부 내에 이런 유능한 인재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 내 고위 당국자가 한국, 일본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꾸준히 상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국을 끌어들여 북한을 통제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첨예한 미중 간 갈등으로 중국에 대한 협력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The way to convince China that it should be working with Seoul, with Washington, and with Tokyo on this is
미국과 한국, 일본과 협력해야 한다고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중국에게 선택권이 무엇인지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북한을 지금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통제할지 아니면 영내 국가들의 핵무기 가능성을 열어둘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중국은 한국, 일본, 타이완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당연히 원치 않습니다. 중국의 이해와도 우리의 이해와도 배치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새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보십니까?
Korea is wedged between the two giants. On the one hand, it has its giant and fundamental relationship strategic.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은 거대한 두 거인 사이에 끼어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 거인은 근본적으로 전략적으로 엮여 있는 미국, 또 다른 거인은 최대 무역 상대국 중국입니다. 이 두 나라는 모든 사안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그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이뤄야 할 겁니다. 미국도 이 점을 민감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국과 한국은 계속 양국 모두에게 더 많은 경제적 독립을 제공할 수 있는 중국의 공급망을 찾는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푸러 회장으로부터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면담 내용, 또 오는 20일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 전망, 대북 공조 등 역내 사안과 관련한 미한 동맹의 방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주한 미 해군은 최근 미한 연합훈련에 참가했다 소식이 끊긴 여동생을 17년 만에 찾은 맨 왓슨 미 해군 예비역 대위 이야기에 감동과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 해군사령부 공보실은 5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관련 질문에 왓슨 대위의 가족을 찾는 데 도움을 준 한국의 군사 파트너와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인간관계의 힘을 강조하고 한국과 미국 장병 간의 지속적인 유대를 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왓슨 대위는 15살이던 1997년 동생 영희 씨와 함께 미국으로 입양됐지만 지난 2005년 영희 씨가 한국으로 돌아가고 왓슨 대위가 미군에 입대하면서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현재 미국 시카고에 살고 있는 왓슨 대위는 동생을 찾고 싶은 마음에 올해 미한 연합훈련에 처음 참가하기로 결정했고 입양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됐습니다. 왓슨 대위의 사연을 들은 한국군 관계자들은 그의 가족을 찾기 위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담당 경찰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협조 공문을 보내 동생의 한국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달 28일 미한 연합훈련이 끝난 뒤 동생 영희 씨와 재회한 왓슨 대위는 한국에서 동생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지만 실제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다며 도움을 준 한국군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주요 곡창지대를 중심으로 봄 가뭄이 이어지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장기화로 악화된 춘궁기 주민 식량 사정을 더욱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재배 면적이 늘어난 밀과 보리가 고사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지난 4일 성과 중앙기관 일꾼들이 가뭄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에 일제히 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성과 중앙기관 일꾼은 내각 성 소속 관료들로부터 노동신문과 민주조선, 조선중앙통신 등 언론사를 포함한 각 중앙기관의 사무직 종사자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실상 평양 내 화이트칼라들이 농촌 지역에 총동원된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공장과 기업소, 사업장의 종업원들과 전업주부, 학생들도 농촌 지역에 일제히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북한 전역에서 발생한 심상치 않은 봄 가뭄으로 식량 생산 목표에 경고 등이 들어온 데 따라 취해진 겁니다. 탈북민 출신 북한 농업 전문가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지난 겨울 50년 내 최악의 겨울 가뭄에 이어 봄 가뭄까지 닥치면서 보통 모내기철이 시작되는 5월 10일께 내려지는 농촌 지원 노력 동원이 올해는 일찍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50년 내 처음에는 겨울 가뭄, 이번에 봄 가뭄으로 지금 거의 많은 지역들에서 밀보리가 다 타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수확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가지고 지금 북한 현지 농촌들의 노동자, 사무원, 학생들이 다 양동이 들고 지금 물주기 나가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기상청인 기상수문국은 지난달 전국 기온이 평년보다 섭씨 2.3도 높았으며 강수량은 평년의 44%에 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인 황해북도, 황해남도, 함경남도 일부 지역의 강수량이 매우 적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주요 곡창 지역들의 지난달 강수량이 지난 30년간 같은 기간 평균치의 20%에서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가뭄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작물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재배 확대를 지시했던 밀과 보리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농작물 배치를 대담하게 바꾸어 벼농사와 밀, 보리 농사회로 방향 전환을 할 때 대한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논벼와 밭벼 재배 면적을 늘리며 밀, 보리 파종 면적을 2배 이상으로 보장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조충희 소장은 북한 당국이 옥수수 재배 면적을 줄이고 대신 밀과 보리 파종 면적을 대폭 늘렸다며 북한 전체 경지 면적의 30%까지 밀과 보리 재배지로 전환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소장은 북한에서 밀과 보리를 봄과 가을에 파종하는데 가을에 파종할 경우 이듬해 6월에 수확하고 봄에 파종한 것은 같은 해 7월에 수확한다며 지금이 알곡이 여문은 수확량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해갈되지 않을 경우 수확량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입니다. 봄 가뭄으로 이들 작물의 작황이 나빠질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최악의 춘궁기를 보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시름도 한층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에 따르면 북한이 신종 코로나 사태로 국경을 봉쇄한 2020년 1월 이후 3년간 매년 봄철, 즉 3월에서 5월 초 북한 식량 가격을 비교한 결과 올해 곡물 가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 초 북한 시장에서 쌀 가격이 1kg에 5,000원을 넘어선 이후 한 달 동안 5,000원대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옥수수의 경우에도 평양을 기준으로 2020년 봄철 평균 가격이 1kg에 1,413원, 2021년 2,280원이었는데 올해는 2,700원을 넘어섰습니다. 조충희 소장은 신종 코로나 사태로 북중 무역이 봉쇄되면서 식량과 비료, 농자재 등 수입 차질이 누적돼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하고 봄 가뭄으로 밀과 보리 작황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주민들은 춘궁기가 지나도 막막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해에 나온 방침에 의해서 북한 전체 경지 면적의 30%가 밀보리로 경작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겨울 가뭄과 봄 가뭄으로 해서 실제 그 30%에 해당하는 면적에서 제대로 된 그 수확량이 나오지 않으면 6월 달에 밀, 보리, 그다음에 감자 이런 거로 해서 머릿고개 식량 해결하는데 엄청난 이제 타격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의 밀과 보리로의 급격한 농업정책 전환에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권태진 원장은 북한이 옥수수를 대신해 쌀과 함께 밀가루를 주식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며 이 같은 추세는 김정은 집권 초반 장마당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 소득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시대 첫 5년, 6년 정도는 이제 소득이 좀 더 올라갔고 가공식품을 먹는 그 수요가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그 유엔 안보리 제재 국면에서도 다른 산업들은 그 원료가 조달이 안 됐지만은 식품 가공 산업은 그런 대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지금도.
한국 정부 산하 국책 연구 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밀과 보리가 옥수수에 비해 재배 과정에서 필요한 비료의 양이나 노동력 면에서 경제적이고 영양 측면에서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농민들 사이에서 밀과 보리 재배에 필요한 수리 시설과 종자 등 인프라 부족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정책 전환의 합리적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앞서 너무 서둘렀다는 게 조 박사의 지적입니다.
옥수수 재배하던 지역을 지금 그걸로 대체하는 거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양이 필요하지 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넘쳐나야 질로 전환이 되는데 양이 부족한 상황에서 질을 먼저 추구하니까 그랬는데 이제 봄 가뭄이 심해지면서 지금 산출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봄 가뭄이 길어질 경우 다음 주면 모내기가 시작되는 벼와 이미 지난 3월 말과 4월 초에 직파 방식으로 파종을 마친 옥수수의 생육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 오후에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오전까지, 함경도는 오후까지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3도, 낮 최고는 7도에서 2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북한 날씨 마치고 끝으로 세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 아조스탈 제철소 안에 고립된 우크라이나군이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AP 통신은 아조스탈 제철소 내 우크라이나군 소속 아조우연대 지휘관이 데니스 코코펜코 씨 부인 카테리나 코코펜코 씨가 남편과 전화통화 뒤 병사들의 이 같은 의지를 전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카테리나 코코펜코 씨는 그들은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싸우겠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코펜코 씨는 남편과 병사들이 오로지 기적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오늘 아조스탈 제철소 내 방어부대에 대한 차단이 계속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은 항공 지원을 받으면서 제철소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공격 작전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일인 5월 9일 이전에 아조스탈 제철소를 포함한 마리우폴을 완전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오늘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정보 브리핑에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아조스탈 제철소를 장악해 마리우폴을 완전 점령하려는 러시아의 새로운 노력은 오는 9일 전승기념일 행사와 우크라이나에서의 상징적 성공을 원하는 푸틴의 열망과 긴밀히 연계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노력은 러시아군의 병력과 장비, 탄약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조스탈 제철소 내 우크라이나군의 항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군의 손실은 남부 돈바스 지역 내 작전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는데 지속적인 어려움을 야기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AP통신 등은 어제 익명의 미국 정부 관리를 이용해 지난달 우크라이나 미사일이 격침된 러시아의 미사일 순양함 모스크바호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해당 군함의 위치 등 다양한 범위의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는 이 같은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모스크바호 격침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측에 특정 타격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해당 선박을 타격하려는 우크라이나의 결정이나 그들이 이행한 작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거비 대변인은 또 우리는 해당 선박을 타격하려는 우크라이나의 의도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해군 선박을 추적하고 타격할 수 있는 자체 정보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과 일본이 두 나라 군대의 합동훈련을 쉽게 하는 원활화 협정 RAA 체결의 큰 틀에 합의했다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밝혔습니다. 존슨 총리는 어제 런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뒤 이같이 밝히며 관련 협정에 따른 두 나라가 보다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활화 협정은 일본 자위대와 타국 군대가 서로 상대국에서 연합훈련 등을 할 때 법적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특히 상대국을 방문 중인 군 관계자의 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명확히 하고 장비와 물자 반입과 관련해 관세 등을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일본은 동맹인 미국을 제외하고 호주와 지난 1월 처음 원활화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존슨 총리는 일본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강한 입장을 취해왔다며 동아시아에서도 유럽 내 독재적 강압적 권력이 취한 조치들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때문에 우리가 보다 긴밀히 공조하길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는 오시에는 오는 9월 10일부터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서 개최될 예정인 이던 19회 아시아 게임을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의 이번 결정은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OCA는 오늘 성명에서 아직 새로운 개최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다며 중국 올림픽위원회와 항저우시 등과 논의를 거쳐 가까운 장래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CA는 항저우시가 국제적 도전들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적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매우 준비를 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유행병 상황과 경기 규모 등에 대해 조심스럽게 고려한 뒤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내렸다고 OCA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제대학 스포츠연맹 FISU는 또 오는 6월 중국 청두에서 개최될 예정인 하계 유니버시아드를 2023년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소속 9개 나라와 미얀마 군부 고위급 대표가 오늘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미얀마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가 주관한 이날 회의에는 외부 파트너로서 유엔 내 산하조직과 다른 국제조직들도 참가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4월 미얀마 내 폭력 사태의 즉각적 분단과 건설적 대화 등을 골자로 한 미얀마 군부와 아세아 간 5개 항 합의의 일환으로 이뤄졌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미얀마 군부가 이 합의 이행에 소극적인 자세를 일관하자 지난해 10월 이후 미얀마 군부 지도자에 대한 영내 주요 행사 초청을 배제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약 92만 4,800명이 미얀마에 주거지를 잃은 상태입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내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